지난주에 제가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드러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교하던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들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전하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놀라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어떠한 부분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 본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초자연적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 자신들이 배운 적이 없었던 다른 언어들로 열정적으로 전하던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이른 시간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누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첫 사도적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성경에 나오는 but,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자들이 모두 술에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추측이었음을 가리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혼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사건에서 열두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도적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전했던 사도적 설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며 추후 설교에도 몇 주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도행전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도행전의 연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베드로는 정말로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은 그가 그다지 그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에 굉장히 해박하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유대 공동체에서 볼 때에 진정으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표적들 또한 유대인에게 신비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큰 책임을 맡았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해진 대중을 향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로부터 이것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참된 축복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중 일부만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을 저희가 시작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이 사건을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2장 28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실제 인용 부분인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것을 짧게 지금 빨리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에서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언급합니다. 이 차이점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의 시대에 그 후에라고 묘사했던 것은 베드로의 관점에 따르면 말세의 일부입니다. 요엘의 관점에서 그가 말한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그는 말세라고 묘사되었던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그 성취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예언이며 다른 하나는 성취입니다.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과 늙은이들 그리고 젊은이를 언급한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히브리 본문보다는 70인역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특별한 추가적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요엘서의 예언을 그들의 현재의 경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이들은 성령의 부으심에 주목합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은사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부으심이 마치 회심 이후에 이른바 두 번째 축복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이들은 요엘서의 구절에 나오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은사에는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사모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오순절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 은사와 이러한 은사를 통한 영적 체험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언에는 하늘과 땅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땅에서 일어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재난적인 표적과 해가 어두워지고 같이 변하는 우주적인 혼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세한 부분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속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적어도 두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말세와 2장 20절에 나오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2장 17절에 나오는 말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시간의 프레임은 언제입니까? 이것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연구를 신약 성경으로만 제한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부러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도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말세를 상징함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광범위하게 말해서 말세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과 사역, 현재까지의 모든 교회사, 그리고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마침내 성취되는 날,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누가는 오순절날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셨던 일로 보았고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세를 만나는 헬라어는 완료시제의 동사로서 이것은 말세가 이미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도시대까지도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세는 이미 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시간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즉 초림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사이의 기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말세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오순절 날에 요엘의 예언의 적용과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구약의 다양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도 이런 주의 날이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심판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마지막이며 유일한 주의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자연의 격변, 자연재해,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 옵니다. 우리가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요엘이 베드로의 오순절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진정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의 예언은 베드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 때도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분석적인 연구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6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우리는 이는 곧이라는 이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이 무엇인지 그리고 곧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에 대한 이는이라는 단어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인 but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의 구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전하는 사도적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놀라고 의심했으며 일부는 사도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16절에서 그러나 이는 곧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는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전 구절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날의 방언과 다른 현상들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스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곧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곧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그들이 그날에 본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요엘이 언급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이는과 곳의 두 단어를 확인하는 것,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의 입에 임하셨을 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하고 곳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엘의 예언과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분명하고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엘의 예언을 살펴봅니다. 요엘의 예언은 예언, 꿈, 환상,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는 것,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 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과 요엘의 예언에 대해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서 가졌던 우리의 질문인 이는 곳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의 일들이 곧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오순절 사건이 곧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둘 사이에서의 표현과 경험이 표면적으로는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언이며 다른 하나는 성취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견해로는 오순절 사건이 실상으로는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든 우리에게 이는 곳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설명 모두 있는 곳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혹은 은유적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이 구절에서 영적인 의미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다 계약신학을 인정하는 무리로부터 이런 해석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들은 요엘의 예언 속에 나오는 어둠과 지진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과 연관시킵니다. 두 번째로 문자적인 해석은 각 사건의 문자적 의미를 취합니다. 이것은 보통 소위 세대주의로 불리는 사람들이 따르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딜레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은유적 해석 혹은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합니까? 또한 여기에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두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세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오순절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일부가 마지막 날이라고 불리우는 기간 동안에 이미 성취가 되어졌으며 예언의 나머지는 여전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의 차이와 상관없이 요엘의 예언 모두가 오순절에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비유적으로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교회사의 유명한 거물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왔고 이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한 의견을 달리했다면 저는 제가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논을 제쳐두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요소는 영적이고 다른 요소는 문자적이라고 골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에 상징적이나 비유적으로 된 것이 아닌 문자 그대로 성취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 구절을 비유적 또는 은유적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이나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성취였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세의 사건과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세상의 끝에는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아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비유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비유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비유적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쨌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모든 육체도 아니었으며 모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엘이 했던 예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오순절의 성령 충만과 같은 것들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 사건과 요엘의 예언 사이에서 보게 되는 유사한 점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저는 오순절 사건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서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오신 사건이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의 세례로 설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과 요엘의 예언 사건 사이의 유사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취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임명된 하나님의 종들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으며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구하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가 아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평범한 사람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며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졌던 2장 16절에 나오는 이는 곧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이 특별한 사건은 바로 요엘이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사점은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오순절에 그리고 계속되는 복음의 사역으로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아래 있었으며 미래에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엘의 예언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구절의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까지 이후에 더 많이 성취될 것을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바로 모든 육체입니다. 120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엘의 예언과 관련해서 오순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로 요엘의 예언의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순절날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좀 더 분명하게 2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29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3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던 대상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러한 오순절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심을 설명한 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한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순절날과 요엘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천사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7절과 30절,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와서 그와 그의 집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 동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는 말을 전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보도록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자들조차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만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방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역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함으로써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라 하니라. 아멘.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의 예언이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주요 청중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과 잘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모든 육체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는데 어떤 점들을 암시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요엘의 예언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신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설명할 때는 그는 사도행전 1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요엘의 예언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이방인을 포함시킨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경험을 요엘의 예언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오실 성령님의 수혜자로서 이방인을 포함시키며 요엘의 예언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요엘 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나온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교회로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들을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유대인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그들의 종말신학에 따라 다양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완전한 성취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우주적 혼동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러한 우주적인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상징적, 은유적, 영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이것을 부분적인 성취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을 미래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이러한 우주적인 사건이 성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은 오순절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특별한 영적 은사에 관해서 성취된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러한 사건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 성취된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까지에는 이것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가 있으며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의 주요 요지는 문자 그대로 오순절날에 성취되었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인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발생한 요엘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방언과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상,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것 등 요엘 2장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순절에는 어떠한 이러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원에서 저는 요엘의 예언의 주요 요지가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엘의 예언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요엘 2장 28절 이 두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1절, 37절에서 41절,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영혼들이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날에 근본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2주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편 4편에 대해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은 사도행전 2장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로부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뛰는 그런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이용하여 오순절의 사건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옹호하고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경험과 현상에 대한 논쟁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하여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는 소경이 눈을 뜬 것, 이러한 문둥병자가 고쳐진 것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간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경험과 현생에 대한 논쟁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고 그들을 성경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의 메시지는 성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오순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